제2과 성소의 구조와 뜰의 기능.
성경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연속극보다 재미있습니까? 아,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는 사람은 병원을 좀 가야 됩니다. 뭐가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약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밥맛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과 흥미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최소한 연속극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해보면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세상에 사실 없어요. 이거는 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재미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재미있다가 끝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과목, 성소의 구조와 뜰의 기능. 성소가 지금 크게 세 부분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 전체의 윤곽과 첫 번째 부분 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 두 부분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성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결론 부분에 시간이 좀 쫓겨서 서둘러서 마친 그 부분, 마침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먹는 것보다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내고 있는 사랑의 정신을 소유하고 살 때 그것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 식물을 깨끗하게 먹고 늘 바른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영적인 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대단히 민감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는 사람은 그 깨끗하게 음식 먹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양심이, 분별력이, 영적인 판단력이 자꾸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이 차츰차츰 없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이제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정결한 식물을 취하고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이 영적인 센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센서가 이렇게 때가 묻고 작동이 잘 안 되면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와서 닿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 정결하고 구별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에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마침내 실제 영광의 왕국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문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아들은 가면은 하나님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뭐 이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또 상징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닭고기 우리가 뭐 먹게 뭐 우리 그 건강의 원칙 뭐 음식상 뭐 금지된 식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어요. 닭고기를 아주 잘 먹고 닭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늘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닭하고 친하게 노는데 그 닭을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기 데려다 놓으면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냥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야 하늘에 가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말 안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 들을 수 없어요.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는 연습을 해서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속히속히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언제 하늘에 갖다 놔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교재 31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이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게 원시 성소 시절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별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부터 그 성소 제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지시하시면서 광야에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설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은 성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 하나하나를 규격까지 재료까지 때로는 색깔까지 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들, 제사들, 심지어는 그 성소에서 사용하는 불까지 사람이 피워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디자인이 되고 설계가 되고 모든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때로는 실 꼬는 것 하나까지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세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온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자 네 자로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유 거세 이렇게 했어요. 엄유 거세. 아주 엄하신 분이면서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엄하시지만 온유하신 분입니다. 거세. 거대한 분이시지만 세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반듯하게 질서 있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옷을 어디다 처박아 놓고 그 옷 찾으려면 30분씩 걸리는 것은 크리스찬의 생활 스타일이 아니에요. 손님 올 때만 대청소하지 말고 손님이 한 번씩 와야 집안이 깨끗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집안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인이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아주 그 사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이 의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지금 내가 죽겠다고 몸이. 어떻게 치료 좀 해달라고. 그 장롱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그러더래 의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장롱 정리부터 하라고 그러냐고. 빨리 나를 치료해달라고. 아니 장롱하고 모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으시라고 먼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복잡하고 어질러져 있으면요, 거기서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살면은 훨씬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질서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영문 376페이지 보면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만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이스라엘 시대에 저 성소를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총명하게 일해야 한다. 그분이 승인하시는 표를 인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 뭐 거의 안식일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가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방문해봐요. 근데 어떤 교회는 한번 가보면 다시 갈 맛이 안 나는 교회가 있어요. 책꽂이에 책이 똑바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워있고 옆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책상에 보면은 지저분한 것들이 놓여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커튼을 보면은 그냥 언제 빨았는지 그냥 뭐 이건 뭐 빨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여간 때가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들어와서 봐도 항상 깨끗하고 정돈이 돼 있고 질서가 있어야 그 교회 나올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서 딱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지금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 대강 짐작이 가는 겁니다. 다음 안식일 날은 좀 더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얘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생활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질서 있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성소 전체 구조를 보면 여러분 교재도 뭐 그림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중앙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쫙 치고 살다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 철수를 합니다. 이제 해서 이제 다 질서 정연하게 이제 순서대로 줄을 서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공간의 중심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유형을 보면 하나님께 교육받은 것이죠. 이것을 보면 모든 시간 생활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었고 모든 공간 생활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일 이름이 별도로 없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떠나서는 시간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 생활의 중심에 안식일을 두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약속 탁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간 약속을 할 때는 이것이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인지 안식일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를 미리 보고 그것이 침범되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이 질서를 유지하고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생활의 중심에 안식일을 두고 우리의 모든 공간 생활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살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실 때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내 공간 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타지에 가서 그날 안식일에 교회 못 나올 상황이 생기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번 안식일은 어디 멀리 출장 타지에 가기 때문에 안식일을 교회에서 못 지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가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신앙생활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이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그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한 주일밖에 한 달밖에 안 됐을지라도 나를 손님으로 생각지 말고 이 교회 주인으로 생각하셔서 이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교재 3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텐트를 어떻게 치고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질서 있게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조직을 가지고 살았어요. 민수기 2장 2절로 29절까지 보면 이 천막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해서 치고 살 것이 아주 상세하게 다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절은 여러분이 좀 각자 보시고요. 부조와 선지자 374페이지에 있는 조그만 글씨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은 세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부분은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성막,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외 모든 다른 지파들은 그 바깥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성막 바로 주변에는 제사장들과, 물론 제사장도 레위 족속입니다만은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그들은 시시로 성전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그 기구를 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자손들만 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열둘이 흩어져서 이제 진을 쳤는데 오른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동쪽, 그렇죠? 동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 서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루벤 지파고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레위인들이 사는 그 장소로부터 다른 지파들이 텐트 치는 장소까지 거리가 성경의 거리로 2000규빗이었다고 그랬는데 2000규빗은 한 1km 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소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추측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범죄하면은 그 자기 현장에서 양을 하나 구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짓고 그 양을 끌고 최소한 얼마를 걸어가야 됩니까? 1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반성을 하겠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 이 죄를 그나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할 만큼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요, 상당히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34페이지 좀 옮겨가겠습니다. 각각 그 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있었고, 그 세 지파가 하나의 진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깃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깃발. 그 깃발에 그려진 모양이 동쪽에 유다가 대표하는 지파의 깃발은 사자가 그려져 있었고, 서쪽에 에브라임이 대표하는 지파의 깃발에는 송아지가 그려져 있었고, 남쪽에 루벤이 대표하는 지파에는 사람의 모양이 있었고, 북쪽에 단지파가 대표하는 깃발에는 독수리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와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있는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지금 이 깃발에 그려진 그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계시록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땅의 보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 하늘 보좌에. 그 첫째 생물은 무엇 같고?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성막의 구조, 성막 주변의 구조는 하늘에 있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구조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늘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그림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것을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두 부분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정사각형을 두 개로 합쳐놓은 모양입니다. 전체 뜰의 크기나 이 균형은 정사각형 두 개를 모아놓은 것이고, 오른쪽 정사각형은 뜰이고,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이제 성소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각선을 그려보면 뜰에는 번제단 중심에서 딱 만납니다. 그 중심이. 그리고 이 성막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하면 법궤 위에 가운데 중앙에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요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3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의 보좌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이건 제가 잠깐 화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무엇이 공평이 그 무엇에 보좌의 기초로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의와 공평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원말로 원어로 하면 체데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짜다크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체데크 짜다크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은 이제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달리 하는 것입니다. 짜다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짜다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짜다크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의롭다 혹은 공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파트 혹은 미스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미스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정한 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정한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평과 그 의의를 잃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존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의. 시편 97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가 무엇인지 대강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자, 하늘이 그 무엇을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아까 의는 짜다크라고 했는데 어떤 공정한 기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의가 뭘까요?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이게 언제 이야기 같습니까? 네? 이것이 언제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까? 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 장면을 시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편 97편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의 장면을 시로 묘사한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설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세상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지상에 있던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좌 기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변경되었다거나 십계명이 폐지됐다는 말은 그거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십계명이 변경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질됐다는 것이고 십계명이 폐지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폐지될 수 있습니까? 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려면 성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소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중앙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한 분이 이제 특이한 경로로 이제 장로교회였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개종한 분이 있는데 화요일마다 이제 제가 성경을 강문했어요. 오전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하도 화요일 예배를 잘 안 오니까 저녁에 못 올 사람은 오전에 오고 또 오전에 못 오는 사람은 저녁에 오시라고 하고 이제 오전 저녁 해서 두 번씩 화요일마다 이제 성경 강론을 했는데 한 번은 한 몇 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근데 어떤 장로교회 다니면서 저희 교회를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초신자 한 분이 그 계시록 테이블 자기 형부에게 주었어요. 형부는 장로교 한 20년 다닌 신실한 장로교인이고 가족들이 다 아주 경건하게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부가 집이 양평이고 직장은 서울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 부부하고 큰아들하고 셋이서 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가 이제 저녁에 다시 돌아가요. 90분씩 걸려요. 한번 가는데 또 오는데 이거 테이프가 90분짜리예요. 근데 보니까 이단교에서 온 테이프라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단교에서는 이 어려운 계시로 어떻게 가르치나 드러나 보자. 그러고 드러나 보다가 듣다 보니까 드러나 볼 게 아니고 꼭 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그게 오면 갈 때 듣고 올 때 듣고 그 세 식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끝나기 한 2, 3주 전에 그 처제가 그저 형부가 저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테이프만 들었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테이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추측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 그래요. 뭐 어쨌든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 거의 다 이거 있어요. 그때가 6월달인데 8월달에 장막봉에 같이 가족들이 참석해가지고 부부하고 큰아들하고 처지하고 넷이 이제 침례를 받고 저희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다 이제 짧게 해서 어쨌든 장인 장모도 진리로 인도하고 처남 내외 또 진리로 인도하고 그 처제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교회 오고 그 처제 남편 아들까지 다 침례받고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1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침례받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 자기의 결심을 말할 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한 다음에 느껴진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선 죽으면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태운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만큼 지었으면 그만큼의 죄값을 갚고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와 함께 예언서를 공부하면 훨씬 더 실제 하나님에 가까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두에 이 성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보고 만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서를 좀 더 넓게 좀 보십시다. 뜰이 있고 뜰, 이 성막에 들어가면 두 칸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선 뜰부터 잠깐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뜰을 잠깐 공부하고 성소를 잠깐 훑어보고 지성소를 잠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뜰을 좀 상세하게 공부한 다음에 오늘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은 성소와 지성소를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오시다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굉장히 손해입니다. 한번 이번에 잘 결심을 하시고 빠지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집회를 빠지는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빠집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감 부은 사람이 있어요. 자, 뜰에 들어가면, 뜰에 가면 제단이 있고 물뚱멍이 있어요. 저게 뜰에 있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이 전체 성소의 첫 칸, 첫 부분, 뜰입니다. 뭐 여기 크기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건 여러분이 각자 보시고요. 어쨌든 이 뜰 중앙에 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단과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상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에 이 제단과 이 성소 입구 중앙에 이 물두멍을 그려놓는데 엄격하게 성경대로 하면은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양은 이 북쪽 제단, 이 북쪽 편에서 이 제단의 북쪽 편에서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두 개지만 실제는 양 잡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세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고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양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양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제사해서 어떻게 제가 돼서 끝나는지까지 그 상세하게 그 제사의 순서를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건 상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뜰에서는 주로 이제 양을 잡아서 번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첫 칸으로 들어가면 그 이름 자체도 성소지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물이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바로 정면 보이는 곳에 분향단이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여기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은 거의 다 금입니다. 금. 이게 지금 이 성경에 말한 이 재료와 그 규격과 그 모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으면 어떤 건축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 중에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게 이거라고 그래요. 근데 겉모양은 대단히 초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저 성막 전체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 같은 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겉은 금같이 빛나요. 머리도 그냥 미장원 가가지고 5만원짜리 파마하고 안경은 또 좋은 거 해서 잘 보이려고 좀 비싼 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화장품도 또 비싼 거 다. 헌금은 1,000원 내고 화장품은 10만원짜리. 옷도 상당히 잘 입어요. 한국 사람처럼 옷 잘 입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외국 다녀보면은요.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하고 다니는데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차려입었지만 속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된 것을 좋아하고 오늘날 온 세상이 완전히 이 성소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미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짱 몸짱해가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얼짱이 뭐냐? 몸짱이 뭐냐? 제가 그 소리를, 그 말을 이해한 다음에 설교를 하나 했어요. 속마음짱. 속마음이 짱이라야지 그거 뭐 얼짱 몸짱 해봐야 뭘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몸짱 얼짱 걷어치우고 마음짱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속에 있는 이 기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매일 풍족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 성소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 문제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크기가 요거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안에도 다 금이에요. 여기 법궤가 하나 있습니다. 궤짝이 하나 있고 이 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궤짝 뚜껑이 있는데 이 궤짝 뚜껑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혹은 시은소 혹은 속죄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역시 기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고 양쪽에 서로 연결되어서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존재하셨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 지성소는 여기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언제나 쉐키나라고 하는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주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락날락했지만 이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저기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출입하게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또 제가 다른 날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이 번제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죄를 해결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죄를 그냥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던 자들은 이 대속죄일의 심사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 들어가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간직하고 살던 자들은 저 진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임으로 그들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 자들은 함께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내일 다시 또 공부를 할 것이고요. 뜰에 대한 공부를 조금 상세하게 좀 해보십시다. 뜰. 뜰에 있는 대표적인 도구는 번제단입니다. 장이 5규빗, 5규빗이면 한 2.5m 정도 됩니다. 5규빗. 광이 5규빗,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이 번제단이 2.5m 사방.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약간 납작한 사각형입니다. 3규빗, 1.5m 정도 돼요. 높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채는 왜 물건마다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예? 아, 이제 이동할 때 들고 다니는 손잡이에요. 다 이렇게 차례가 있어요. 그 레위인들이 저걸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만들기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 안팎을 다 노수로 다 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무채 두면은 번제할 때 다 타버리잖아요. 노수로 다 이제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달았어요. 뿔. 예? 뿔을 하나씩 달아놨습니다. 네 뿔.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2절에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이 뿔은 성경의 어떤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뿔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혹은 속죄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그 어떨 때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꺼번에. 그럼 자기가 끌고 온 희생 제물을 어디다가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자기 차례를 이제 기다리면서. 근데 너무 여기저기 걸려있는 양들이 많아가지고 걸 데가 없으면 어디까지 걸었는가 하면은 요 뿔에다가도 희생제물을 걸어놨다 이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자, 여기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성서학자 중에 하나인 하딩 박사가 지은 성서론 입문 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은 희생제물이 불에 탈 때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참되신 희생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이셨을 때에 그 제물을 붙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밑에서 불을 떼어서 태우면 이게 고기가 막 뒤틀릴 거 아닙니까? 그 열을 받으면. 그래서 그것이 틀어지지 않게 짐승을 사방을 줄로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짐승이 틀어지지 않게 하는 그 고리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저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멍이 몇 개 뚫렸습니까? 일단 양손과 양발에 이제 구멍이 뚫린 그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뿔에다가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이것은 이제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은 희생제물의 피를 여기다가 이렇게 각각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 제단 밑에다가 다 이제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도 한 것입니다. 뿔이. 그 다음에 이 높이 절반의 위치에 이런 그물을 설치하라 그랬어요. 그물이 왜 필요하죠? 저기다 뭘 올려놓습니까?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저렇게 해서 제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같은 책 59페이지 보면 이것은 갈바리의 희생 번제단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높이까지 지켜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그물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성소의 떡상 높이하고 지성소의 법궤 높이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높이가 다 이렇게 일자로 딱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하딩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이 갈바리의 희생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진설병으로 인도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높이를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은 이 번제단에 딸린 부속 도구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재를 담는 뭐과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이런 도구들이 왜 필요한지 아시죠? 아시겠죠? 고기를 끌어오는 갈고리, 그 다음에 그 재를 퍼다 버리는 뭐, 그 재를 담는 통, 또 뭐 불 옮기는 그릇. 불은 언제 옮기는가 하면은, 행진하고 이동할 때도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을 피울 때, 성수에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가시면 이 번제단에 필요한 또 다른 도구는 아니지만 늘 있어야 되는 것은 나무와 불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태우는 나무는 그 주로 무화과 나무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이런저런 말씀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아까 그 각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들에 대해서 그 깃발들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 깃발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 이제 화목을 썼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무슨 이파리 잎사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 치마를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무화과 잎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신약의 3부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이렇게 뭘 과일을 따려고 하나 배고 시장하셔서 하나를 얻으려고 했더니 잎은 무성한데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말라 죽은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에. 하와가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한 그 자기의 무화과 잎사귀. 또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은 영적으로 허세와 위선과 외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위선, 허세, 외식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이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여기저기에 도무지 인간의 과학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세속화된 나라일수록 인간의 허례허식이 많은 나라일수록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중국 한 지역에 교회를 방문했어요. 뭐 중국 사정은 박대현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 아세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한 중국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한 20년 전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신학 공부도 안 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20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 현재 자기 본교의 교인은 한 2, 300명, 한 300명 되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가돼서 나간 분교는 분교가 97개예요. 어떤 교회는 여기 본교회보다 수가 더 많아요, 사람이. 그리고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다 한 사람씩 있어요. 여성도 많고. 교인 수가 한 다 합치면 7,000명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가는 것은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목사님 자신도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 자기는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근데 자기 아버지가 편찬하시는데 이 사람이 아주 효자예요. 아주 효자예요. 아버지가 간인가 제가 그 부위를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 간인가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그 고통이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심한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효자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딱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막연하게 그 추상적으로 생각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 아버지가 아픈 부분이 나에게 좀 옮기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 아버지 그 아픈 내 부분이 아프고 아버지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통증이 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얼마 하면 고통이 없어졌죠, 물론.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 그 지역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순수한 거예요. 때묻지 않았어요. 위선이 없고 허세가 없고 외식이 없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우리보다 성경 지식은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모르지만 단순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불순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허례허식이 있고 꾸미고 속은 깨끗이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41페이지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재료가 참 재밌어요.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로 만들었더라. 의미가 있을 것 같죠? 다른 물건이 아니고 여인들의 무엇으로? 놋거울로,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의 의식을 수행하기 전으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부정과 더러움을 인식한 사람들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정결을, 어디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볼 때 여기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도요, 거울이 없으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몰라요. 식사하다가 종종 밥풀이 여기 묻어요. 그 본인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여기 밥풀이 하나 묻어있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죠? 사람이 거울이 없거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가 의인 같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래도 출석은 또 교회 다니는 또 재미가 있고 그래서 출석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온갖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안 좋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사람 한 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재미있고 부흥할 텐데 그 서너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분위기가 안 좋고 망가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비춰본다는 것은 예수님 사진 놓고 자기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깊이 기도하며 살필 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 허물을 찾아 회개하는 생애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은 도구가 있진 않았지만 또한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양 잡는 곳입니다. 42페이지 양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나오죠. 레위기 1장 11절에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과 자손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양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3페이지 보면은 네, 이게 물두멍이고요. 성소가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뭐 번제할 때 쓸 나무도 있어야 되고 수시로 죄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묶어놓고 또 기다리다가 여기서 양을 잡아서 이제 이리로 가져와서 제사드리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에요. 저기에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희생 제물이 흘리는 피가 있어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갈라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어요. 그렇죠? 피가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는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뜰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은 죄에 대한 완벽한 용서를 보장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죄 용서.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해서 인간의 죄가 아주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지는지 그 용서가 보장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 용서와 관련된 이 현대적 의미. 오늘날 우리가 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뜰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내일 이제 서두에 좀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내일 조금 연장해서 첫 시간 첫 부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마침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내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절 한절 보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입니다. 43페이지 말씀이에요. 내일 오실 때 이 교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재가 따로 있지만 오늘 것도 가져오세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분명히 뜰과 관련되어 있죠. 물이 있고 피가 있고 불이 상징하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물도 흘리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 그 의미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는 대속, 죄를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불로 종종 상징되는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받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대단히 큰 모순은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첫 용서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성전 속에 사랑의 법칙, 계명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잠시 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잠깐 들어온 죄된 생각을 붙들어 매고 간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된 생각,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죽을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모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고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그게 다 그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속에 용서를 잘 하지 않고 사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는데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 짐이 가벼워질 것이고 기분 좋게 살 것이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성소를 세우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오묘하고 참으로 진실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